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니 이 내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음이니라. 우리는 4주 전 주일 설교 시간에 잃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탕자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유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알거지가 되어서 죄인으로 돌아왔지만 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그에게 즉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아들의 권리와 특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큰 잔치를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묵상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70번씩 7번씩이나 늘 용서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4주 전에 들은 말씀이지만은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먼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안목의 정욕대로 내 자랑거리대로 탕진하고 사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 이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도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사는 삶을 볼 때마다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4주 전 주일 설교의 결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야기, 둘째 아들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마칠 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는 세 번째 인물, 즉 맏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맏아들 이야기가 예수님 비유 이야기의 본론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아들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 소리를 듣습니다.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종이 대답해 줍니다. 27절을 보시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인하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들이 몇 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사라져 있다가 멀쩡한 성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기쁘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형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ESV와 NRSV 성경을 보면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집안의 큰 잔치에 장손이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아들의 태도가 불손하지만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아들에게 탄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간청한대.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은 강한 표현들입니다. 제발 들어오라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면은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올 것 같은데 맏아들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분출합니다. 29절 영어와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소서 하고 시작합니다. 보소서, 아버지 생전 보지 못하시는데 제발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말입니다. 아버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이 여러 해 동안 하고 시작합니다. 이 여러 해 동안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도시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그 긴 기간 동안 나는 아버지를 섬겼고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었거늘 합니다.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아버지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늘 아버지는 한 번도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나이다. 살찐 송아지는 고사하고 가장 흔한 염소 새끼 하나도 나에게 주어서 잔치를 베풀게 하신 적이 없나이다. 30절을 보면 그러나 하고 얘기합니다. 이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돌아오매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도끼가 서린 말입니다. 장기들과 함께 우리 4주 전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동생이 설령 장기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라면은 그 입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형편없는 인간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합니다. 제대로 얘기했다면 내 동생이 돌아오매 해야 되는데 자기 동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면서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친구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불손한 말이고 냉소적인 말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제멋대로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갈 곳이 없어서 꼬리를 내리고 할 수 없이 돌아온 녀석, 크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는 녀석을 오히려 뛰어나가서 환영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셨나이다. 한마디로 아버지는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정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서있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저기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맏아들은 자신이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성실한 아들은 아버지가 박대하고 불순종한 탕자 아들은 선대하는 것, 이것이 어찌 의로운가.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수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아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고얀 놈아,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아들아. 아들의 성정을 아시는 아버지, 불손한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아비의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시고 성화되어 가야 되고 자라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대신 맏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축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너는 맏아들이 아니냐?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재산, 다시에게서 네 동생이 가져간 것의 두 배나 되는 그 큰 재산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니, 왜냐하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니라.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은 하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얘는 내 동생이 아니라고, 이 당신의 아들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 동생은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얘는 내 형제다. 기억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왜? 아버지에게는 잃었던 아들이 되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아주 심플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탕자가 대표하는 죄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같은 요지의 비유 이야기를 세 편이나 연속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4주 전 설교에서 개관했듯이 처음에는 되찾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는 되찾은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해주신 거예요. 아무리 속도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신 거예요. 죄인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라고 하는가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구원받은 99명 때문에 물론 기뻐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 한 명 돌아오는 것은 더 기쁜 일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 해주신 첫 번째 뜻,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 우리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정말 길 잃은 자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인지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정말 집을 나간 자고 누가 정말 돌아온 자인지,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읽고 어떤 영화를 보든지 그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탕자 비유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 맏아들은 집에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나는가?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맏아들은 분노와 불만을 품고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 아버지 주변에서 서성거리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이미 먼 나라로 떠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열심히 섬겨왔고 의롭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 있고,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를 떠나 살았고 얼마나 죄인으로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정말 아버지의 참 아들인가? 누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인가? 오늘 비유 이야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15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투덜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고 불평했을 때 주님께서 이 멸시하는 불평을 들으시고 사랑으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에 나오는 맏형이 바로 너희들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절대로 식사하지 않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바로 너희 형제들이라는 것, 너희와 같은 유대인들이요,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 너희 형제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왜 오히려 불평하느냐. 물론 오늘 이야기는 당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섬긴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떠냐? 내 얘기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너는 어떠냐?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라고 하는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는 여기 맏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느냐 물으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오늘 이야기에 맏형과 같은 리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가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에 가면은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부분 모범 시민, 모범 교인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한 번도 방탕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불량한 사람들과 섞여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일원으로서 계명을 잘 지키고 관습들을 잘 지켜와서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고 경건하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맏아들과 같이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가 못합니다. 아버지 집에 늘 살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데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 자유 이게 없고 예수 믿으면서 참 흥미진진하고 즐겁고 재미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진지하고 청렴하고 선한 것 같은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사는 특권을 아는 데서 오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는데 삶이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종종 불만스러운 거예요. 외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위 사람들 복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오네시보로처럼 주에 있는 사람들 유쾌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는 똑바로 사는지를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서 나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물론 나보다 훨씬 나중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리더가 되면 더욱더 화가 납니다. 종종 탕자 동생과 같이 나도 먼 나라에 가서 한번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유혹을 받고 갈등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봐야 남는 게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그렇지만은 아버지 유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산다면 나는 자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유한 게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교훈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입니다. 그거 평생 기억합니다. 그 당시 신앙도 별로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종 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남들은 밤새 과외 공부하고 별짓을 해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산다. 남들은 대로로 다 가라 그래라. 우리는 평강 가운데 좁은 길이지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 얼마나 자유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유하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놀라운 특권이 없고 자기처럼 세상에서 특권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 즐거움이 말하는 것을 보나 얼굴 표정을 보나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보나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태형 같은 분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뻘거벗고 서서 물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온갖 죄인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시는데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나의 의와 선행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제발 딴 교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구역에 배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야기의 마다들의 태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품꾼 가운데 이른 아침서부터 일한 품꾼들을 연상시키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그 비유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은 싹스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꾼들을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에 9시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불러드립니다.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파장 1시간 전인 5시에도 나갑니다. 저 그들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저녁 6시에 이제 싹스를 줄 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서부터 싹스를 주는데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 쾌재를 부릅니다. 저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다면 나는 8데나리온은 받지 않아도 서너 데나리온은 받겠구나. 그런데 막상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나는 너한테 약속 어긴 것이 없는데, 약속한 그대로 주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선대했다고 넌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교회건 어디건 다 공평해야 된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뛴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영의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의 논리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성, 논리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의 걸레와 같은 의로,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걸레와 같은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파장 직전에 들어온 품꾼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먼저 와서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도 상식적으로도 머리가 모질란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머리가 모질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누구나 다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때는 자식들이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식들을 낳으면은 다 또이또이하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자녀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자녀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떤 자녀는 지 앞가름을 잘하지만 어떤 자녀는 앞가림을 잘하지 못합니다. 정말 누가 은혜가 있는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자녀가 없어도 주위를 보면 그런 부모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불공평하다 하는 사람은 양심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그러기에 자녀가 여럿 있고 그 자녀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자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녀가 있는 게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답게 만드는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고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뭐 어떤 대학을 나오고 이런 잡을 잡고 있고 그래서 나같이 못한 사람 보면은 정죄하고 게으르다 그러고 그런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루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거리다가 한숨 지으며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해본 적도 생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100%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죄인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30년 전에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왔지만 죽기 1분 직전에라도 늦게라도 막차 타고 구원받는 사람을 보면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 불만을 하는가? 근원적인 이유는 물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성화되어 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입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 분명히 자신은 의롭고 아버지는 불의하다고 믿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로마서 말씀 몰랐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말씀 예전에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게 한 푼도 없어도 선행한 것도 없고 의롭게 산 것 하나도 없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달 같고 그리고 범죄자고 그런데 정말 저런 인간은 감옥에다 집어넣고 잠궈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라도 불의하고 불경건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나의 의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자동적으로 탕자의 형과 같이 형제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아직도 다른 성도들, 다른 성도들의 말, 다른 성도들의 행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예요. 마다들과 같이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탕자에게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영의 눈이 똑바로 띄었다면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죄는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을 드는 겁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뜯어 고치지 못하는데 자신의 아내도 뜯어 고치지 못하고 자신의 새끼도 뜯어 고치지 못하는데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단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캐도릭에서 옛날에 그런 구호를 외친 적이 꽤 오래 있습니다만은 내가 문제로다. 내가 문제로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있는 만큼 그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증거입니다. 구원받고 성화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 안에 분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나의 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태형과 같이 죄인들이 오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제대로 좀 교육도 받고 제대로 상식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 없고 저런 사람들 없고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교회에 오기를 원한다면 죄인이 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이 다섯 있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귀신이 일곱 완벽하게 들렸던 여인, 매국노 세리 삭개와 같은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사람,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이런 사람들은 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누가 바울에게 평생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이 창기와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집으로 가져가는 교훈, 이거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공생사역에 들어오셔서 첫 일성을 터뜨린 게 어떤 말씀인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후에 제자들 리크루트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르는 목적이다. 교회에 모여서 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정말로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으로 끝나면 큰일 나고, 그거 설령 잘 못해도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해도 자신이 만난 주님을 열심히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지적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정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말 교회가 다닐 만한 곳이라면은, 내가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못하면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도시락 싸줘가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구원받기 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조금 전에는 바울이 얘기했는데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거 신약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두 수제자가 말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이제 18장에 가면 나옵니다. 33장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모두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고 주님이 나 같은 자, 정말 형편짝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지? 생각하면 다른 장기 세리 죄인들, 그들을 보면은 옛날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있다가 나간 그 자녀들,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계속 선포하는 진리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늘 먹고 마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병원을 차렸는데 사람들이 다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밖에 죄인들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똑바로 된 사람들만 다닌다 할렐루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야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얘기를 해줘서 당신 이러이런 게 문제가 있다 성화되어야 되겠다 사랑으로 얘기해주면 땡큐 고맙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내가 드디어 이루기 시작하는구나. 건강한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다들과 같은 마음이 탕자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과 같지 않나이다 하는 내 마음의 교만한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다른 죄인들을 보면은 찾아갈 줄 알고 죄인이 들어오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환영하는 사람 우리의 의의로 절대로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일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지식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제일 중요한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다 쓰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최고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자라가지 않고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면은 아는 게 너무 많고 똑똑해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짓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지식은 많은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보다는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덕이 많은 사람.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은혜가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곧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니 이 내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니라 하는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여기서 이 내 동생은 창기와 세리와 다른 모든 죄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초청하고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먹고 마시기를 기뻐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 우리를 부르신 뜻 모두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거울과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신 말씀 우리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기에, 또한 지식은 있지만은 은혜가 없기에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남에게 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제껴놨던 여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삭개오, 부르실 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자원해서 가셔서 먹고 마시신 주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 이야기 마다들과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포용하며 복되게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